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 좀 해보신 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혹은 그때 내가 좀 다르게 반응했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더 빨리 가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나한테 주어졌던 그 기회들을 내가 그때 좀더잘 선용했더라면은 지금은 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후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도 늦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그 말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뜻도 담겨져 있겠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회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뭐좀 유행과 가사이긴 합니다만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주어진 순간에 나의 어떤 진정성, 나의 최선과 또 진심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불평하느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놓쳐버리는. 늘 후회와 혹은 염려와 혹은 불평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열쇠가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 혹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절대 할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교만한데 감사한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감사하면은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고 또그 혜택을 입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인내와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인내와 도움과 사랑과 능력과 간섭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교만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은 교만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정말 교만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를 많이 하시면은 교만하게 될그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자신감 있게 나가십시오. 그리고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이 혹시라도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갈까봐 좀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좀늘좀 조심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이 혹은 내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하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감사 많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 이렇게 교만해. 뭘 믿고 저렇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감사함으로 나가시면은 절대로 교만에 빠지게 될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는 확실한 안전벨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내 삶의 초점이나 내 삶의 그런 근거가 하나님께 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은 되겠습니다만은 예. 네. 여러분 아직 감사하십시오. 아직 설교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예. 네. 또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또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생각을 바꾸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사랑이시구나. 근데 나는 그 뜻에서 지금 벗어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다시금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kindness and goodness 이것이 우리로 회개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선하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 이걸 깨닫고 그 길로 그 뜻으로 맞추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윽박질러서 우리를 무섭게 해가지고 협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데 이 다음 절 5절 말씀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뜻에게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선행이 부족해서 교회에 출석한 연수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선교를 많이 하지 않아서 고행을 하지 않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 고집과 하나님의 그 본질과 말씀에 내 생각과 삶을 맞추지 아니하는 즉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커서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그 별것 아닌 고집, 그 고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매하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또 잘못을 연약함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이 나에게 효험이 있음을 나에게 적용됨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죄 없음을 선포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도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빈민가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저기 헐리우드에 살거나 뉴욕 맨하튼 고층 빌딩에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들도 있죠.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뭐 보니까 저희 막내 빼고는 뭐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일부러 그런 것들 찾아서 타고 막 그러는데 아내는 이제 그런 거 타는 거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생각을 바꿨대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렇게 무서울 때는 저는 이렇게 확률로 따지거든요. 이거 타가지고 사고 나서 죽었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고 뭐 기껏해야 어디 뭐 매달려가지고 있다가 구조되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 뭐 워낙 안전장치가 잘 돼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은 혹 조금 무섭다가도 괜찮은데 역시 이제 아내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신다? 남편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그랬더니 좀 이렇게 덜 무섭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놀이 기구가 갑자기 무섭지 않게 바뀐 게 아니죠. 이렇게 좀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니까 덜 무섭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예. 그리고 타면은 막 피가 쏠리고 뭐 어지럽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이러다가 기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왜냐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막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굉장히 그 수치심 가운데 자살을 오히려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우리의 적은 수치심과 죄책감일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은 뭡니까? guilty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한 그 반응이에요. 근데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런 또 마음의 부담.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죄 자체보다 죄로 인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이 감정들, 반응들 이것이 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숨는 거예요. 가리고 숨고 피하고 도망하고 부끄러움이 찾아오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리는 겁니다. 몸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저기 숨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제는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나무 실과 따먹은 거, 그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먹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결과 그들이 가지게 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투명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것이 항상 어떤 그 관계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것을 망치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요,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율법의 기능을 모릅니다. 다만 율법이 죄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도록 이끄는 역할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는데 이걸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그거 지키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 그것이 잘못입니다. 원래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여기에는 아무도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과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럼 딴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것들 막 억지로 이렇게 내가 체크리스트에 억지로 막 해가지고 그나마 내가 노력하고 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의 은혜 없으면은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가는 거죠. 11절 말씀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막 절제하는 능력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 선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수치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 사람인 자를 써가지고 의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인정할 인자를 써서 의인,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인, 막 죄를 안 짓고 모든 것이 막 정의롭고 다른 사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의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임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는 뭐 기도하고는 탁 손 놓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드려야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는 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감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면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어떤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주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순간순간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라서 기억나시면 기억나신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예,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바에 가가지고 맥주를 마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술만 들어가면은 좀 약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떤 술버릇이냐면은 그냥 앞에 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술잔을 확 끼얹는 이 이제 습관이 있는 겁니다. 술잔을 안 던지는 게 다행이죠. 그냥 술만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는 거죠.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쫙 이렇게 술 따기, 맥주 따기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항상 바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텐더예요. 항상 바텐더 얼굴에다가 쫙 뿌리는 거죠. 바텐더가 너무 화가 나가, 몇 번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근데 또 술이 깨면은 아, 미안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당신 이거 고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바에 와가지고 술은 못 마신다고. 그냥 이제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지나고서 이제 그 사람이 왔습니다. 얼굴을 알죠. 당신 우리 바에서 술 못 마신다고 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 내가 지금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해서 술을 줬습니다. 이렇게 술 좀 마시고 술이 이렇게 알코올 기운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바텐더 얼굴에다가 술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분명히 지금 치료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치료 받았다고. 무슨 치료 받았냐고. 아 이제는 당신 얼굴에 맥주를 끼얹어도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 그 치료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이제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이제는 저는 뭐 그냥 얼굴 들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 이러면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을 누리셔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10절 11 9절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적으로 내 신앙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이 모인 회중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몰래 조용히 목사랑 해도 될 것을 왜 공동체 앞에서 합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퍼블릭 가운데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항상 덧붙이기를 사단 앞에서 하는 것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속아가지고 너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 앞에서도 공표하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내 신앙을 내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동의해요. 그냥 믿습니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되돌아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단지 주문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적인 소망과 믿음을 두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손으로는 뭐 다른 사람에게 끄집어드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인간적인 머리로 다른 것들 계산하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말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막 죄에 막 너무 민감하고 막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너 죄 지었지? 너 방금 죄 지었지? 막 이런 심판관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도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은 내 마음이 주저앉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가 페이먼트가 연체될 것 같으면은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고 누가 나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하거나 혹은 대적하거나 혹은 내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은 무서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무엇을 수치스러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누리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다 그것을 도말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니까 눌리는 거죠. 그거 안 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왜 안 한다고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틀 전이 3.1절이었죠 한국에서 보니까 뭐 대대적으로 셀러브레이트 하더라고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또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특별히 올해가 그 10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신앙의 선배들, 한국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 생각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믿음의 숭고한 정신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기도가 있었겠지만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와 눈물, 그 피와 땀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이 민족 또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요, 우리만 개인적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나라와 민족들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의 나라로 또 염소의 족속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혹은 특별한 나라에 혹은 특별한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시대적인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할 수 없고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우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또 지금 우리의 그런 고백들이 장차 양의 나라에 서게 되는 한민족 또 대한민국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믿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1 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셀러브레이트하는 일환 중에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그 당시에 수감돼 있던 이제 사람들이 쓴 가사고 불렀던 노래들인데 이게 구전돼 오다가 나중에 이제 또 기록이 되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멜로디를 입혔는데 같은 가사에 또 다른 멜로디가 붙는 버전들도 있다고 하고 또 가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보시면 그 중에 하느님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전도사님 그 말씀으로는 원래는 주님께 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좀 국민적으로 부르게 하려다 보니까 애국가에서도 하느님이 보호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였음을 아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만 불을 한번 꺼주시면 네.
100년 전 오늘로부터 노랫말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처해 있는 그 여건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민족들, 맡겨주신 사명들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라를 뺏긴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콩밥 두덩이 던져주면서 개돼지 취급하던 그 순간 가운데 받는 또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와 사명이 있음을 기대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그 옥중에 있지만 대안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 아뢰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정말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 만드신 곡이죠. 나의 삶 주의 손에 이렇게 찬양하실 때 하나님 토기장인 주님의 손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릇이 진흙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 손에 그 토기장이를 신뢰하는 마음에 다 맡겨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빚으시고 다만 내가 보배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 손에 나를 지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든 나를 천히 쓰시든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다만에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그가 쓰실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 깨끗한 그릇 주님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의 손에 들여진 그릇 되기 원합니다. 나를 천히 오직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다만에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다만에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